예수님 고향 이야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 그 자녀 교육의 대표적인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유명한 어머니가 누굽니까? 맹모죠, 맹모.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되죠. 처음에 이사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공동묘지 옆이었어요. 공동묘지요. 두 번째는요, 시장, 저잣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딥니까? 세 번째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파락군 서당 지역쯤 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세 번 한 맹모 삼천지교, 너무 유명한, 뭐 우리 어릴 적 책에도 많이 읽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냥 파락군 서당 쪽으로 이사를 갔으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 뭐 때문에 공동묘지 가서 살다, 시장 근처에 살다, 결국은 서당 옆으로 가서 학문을 터득게 했을까?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공동묘지는 늘 무엇과 맞닥뜨려야 할까요? 죽음. 사람은 이 죽음과 맞닥뜨릴 때 본질을 보게 되고, 진짜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불필요한 것을 놓게 되죠. 그래서 죽음 앞에 서 있고 경험을 하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총신대학 사당동을 다닐 때 거기 학교 저 아래쪽에 그 사당동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89번 종점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교문에서부터 그때는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로가 제대로 된 도로가 없고 전부 뻘밭이었어요. 그래서 푹 빠집니다. 비만 오면. 그래서 그 동네 이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라 그럴 정도로 형편없었어요. 그 총신대학은 뭐 교문도 제대로 없었고. 거기서 버스를 타면 이 버스가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 사당동 사거리를 지나서 쭉 가가지고 이수교로 갑니다. 이수교에서 어디를 지나냐면 국립묘지를 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강다리를 건너서 코스를 가게 되죠. 그럼 가끔 친구들하고 국립묘지 앞에 내려요. 아무 시간이 걸어요. 가다가 그 이제 길을 건너서 국립묘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는 참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이 땅의 우리 선배들이 고요히 말없이 겸손히 누워 계시는 현장입니다. 그 무덤가에 앉아서 뭐 성경도 읽고 또 이런저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면서 간간히 시야에 들어오는 그 말없는 무덤을 보면 참 신비스러워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저절로 묵상이 됩니다.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전부 다 내려놓고 누울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죽음은 참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에녹도 그리고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해요. 가까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떠난다라는 말이 텐트에 친 줄을 풀다 그 말이에요. 육신장막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육신장막이 무너지면 이제 떠나는 거죠. 그걸 아날로세우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가까웠다 그래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말은 의미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 마지막 순간을 옆에 두고 살았다 그 뜻이. 그러니까 어느 회사 술 광고처럼 그리스도인은 늘 처음처럼이 아니고 늘 마지막처럼. 오늘 이 만남과 이 예배가 내 생에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다 시각이 재해석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개인적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종말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 세계여야 합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가 그래서 공동묘지에 어린 시절 맹자를 데리고 이사가 한동안 거기서 매일 상여꾼들의 상여 소리와 그 죽음을 앞세우고 희망 없이 슬피 우는 유족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시장오기는 우리에게 무슨 인생을 교훈할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치열하게 사는가? 또는 그 장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열심도 배우겠지만 허무도 배우고 비열함도 배우고 이 비즈니스 현장이야말로 인간의 더럽고 추한 것이 다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악해요. 얼마나 비겁한 게 많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어쩔 수 없이 뒤집어 써야 되는 일도 많고 이게 다 시장에서 속이고 속고 망하고 또 한때 반짝 성공도 하고 이걸 다 경험하는 인간의 가장 함축된 현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글 배우는 현장으로 아들을 데려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맹자는 사실 맹자보다 그 어머니가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고향을 방문합니다. 이 고향이 첫 번째 방문은 아니에요. 앞서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향을 방문해요. 그 첫 번째 방문과 이 두 번째 방문 사이에는 일정 기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짧은 간격 속에 예수님은 많이 소문이 났어요. 아, 이 출신 아무개가 어느 집 아들이 이런 일도 행하고 이렇게 유명해졌다는 그 명성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선택하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을 두 번째 방문한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자기 고향을 자기 아랫사람들 탁 데리고 방문을 할 때는 좀 그래도 뭔가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나쁜 그림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싶죠. 당연히 잘 사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싶고 내가 그래도 우리 고향에서는 좀 입김도 있고 세상 말로 가우도 서고 뭐 이런 모습을 좀 비춰지거나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누구나 그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와서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난처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 앞에서 면이 안 서는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살펴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그럴 거면 왜 제자들은 거기까지 데려가서 망신을 당하며 이 망신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의도가 뭘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망신 속에 감추어진 복음. 뭐 이렇게 정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성경으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같이 갔죠?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그럼 이 고향은 나사렛일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일까요? 나사렛이죠. 베들레헴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향이긴 한데 태어난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의 고향처럼 자랐던 동네는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당시 한 1만 명쯤 됐다 그래요. 많이 잡아야. 그런데 이 동네는 쏙 그렇게 뭐 내놓을 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에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회자될 정도로 나사렛은 그렇게 썩 환영받는 고을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내 고향이 작든 크든 고향에 가선 누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동행했네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지역의 사역과 같이 여전히 여기서도 회당을 찾으시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이야, 놀랬어요. 첫째, 놀랬어요. 굉장히 놀랬어요. 그리고 이어 이렇게 돼 있어요.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자,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잘하신 환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연장 도구를 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거 갖고 오라면 저거 갖고 시단으로 됐을 거고 그런 어릴 적 성장 과정의 세밀한 풍경을 이 마을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잠깐 어디 갔다 오시더니 회당에 딱 등장하셔가지고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거 완전 딴 사람이에요. 당연히 놀라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니 저 사람이 이 엄청난 내용을 어디서 얻었느냐 굉장히 놀랐어요.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도 그냥 굉장히 감탄하고 놀랐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절서부터 내용이 그게 아닌 게 드러납니다. 3절을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앞을 보실까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누구의 아들 할 때 앞에 누구 이름을 붙이는 게 상식일까요? 당연하죠. 요셉의 아들 이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히브리 고대 시대인데 근데 여기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 아들. 이거는 그 당시 풍습상 사실은 욕입니다. 이거 과부 집자식이 말하자면 굉장히 내려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놀람의 정체가 왜 놀랐는지 드러나요. 왜 놀랐을까요?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여기 접어두고 같은 마가복음의 3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3장 다 찾으셨습니까? 예, 마가복음 3장 20절을 좀 보십시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 사실은 무슨 소문이 난 겁니까? 살짝 더이 먹었다, 맛이 갔다, 미쳤나 봐.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다녀. 그리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그 자기 힘이 아니야. 뭐 이상한 게 들어갔나 봐. 귀신 들렸나 봐.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예루살렘 그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 그게 진위가 어찌했던 간에 예수님에게는 무슨 지금 오해가 뒤집어 씌워져 있는 겁니까? 미쳤거나 귀신이 들렸다. 이걸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심지어 누구까지 할까요? 친인척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물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6장으로 다시 넘기세요.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왜 이렇게 비하하여 예수님을 묘사했을까요? 여기 이중적 이 작가의 태도가 있습니다.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 정황상 굉장히 낮추거나 비하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그 표현을 높여서 요셉의 아들로 바꾸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전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아들로 인정을 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만은 마리아의 아들로 기록을 해놔요. 마가가 여기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중적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오해했고 폄하해서 불렀는가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인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 DNA상으로는 요셉과 피 한 방울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사실은 이게 폄하고 비하한 말이긴 한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 동시에 무엇의 변증적 기록이 남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변증적 기록이 남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해서 생산된 생명이 아니라 여인의 몸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 기법을 통해서 감춰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렇게 이중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빗대어 예수님을 폄하한 이들의 의도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 잘한 거 잘 아는데 저 사람이 특별히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는 걸 잘 아는데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이 권능이 도대체 뭐냐? 놀랬어요. 아, 미쳤구나. 아니면 귀신의 시였구나.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과제가 있어요. 이게 혹시 우리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기준해서 예수님은 잘 아는 인물이에요? 잘 모르는 인물이에요? 그렇지. 잘 아는 인물이에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진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것이 익숙한 사람들의 내면에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입니다. 잘 안다. 이 목사 같은 사람들 얼마나 잘 알아. 근데 어쩌면 저희가 더 모를 수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저 집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아는 사람인데 근데 진짜 예수를 몰랐죠. 이게 안다는 게 뭔지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돼. 내가 뭘 아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알아야 진짜 아는 겁니다. 비상적으로 그분에 대해 정보를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했는데 결론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었더라고요.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배척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배척당하는 것까지 우리가 익숙하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거절되고 소외되고 배척되는 장면을 지금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예? 예수님 혼자 당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지금 함께 이 마을에 지금 들어간 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창피당할 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모르고 데려갔나요? 아유, 얘들은 괜히 들어왔네. 이럴 줄 알아서 안 데려올 걸.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죠. 그런데도 데려간 의도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걸 놓치면 성경을 덜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은 알았어요. 알고 데려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재미있는 일관된 패턴이 하나 눈에 띕니다. 열두 제자가 선택되고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배척당하고 이런 패턴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고향 땅에 멸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두가 긍정적이고 꽃길이 깔리고 봄바람을 타고 잘 되는 건 아니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겁니다. 동시에 두 번째는 너희들이 파송될 세상이 이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나는 동시에 뭐 하는가 잘 보세요. 이에 모든 촌에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열두 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송하기 전에 아주 좋은 그림, 희망찬 그림, 좀 긍정적인 그림, 좀 용기가 되는 그림 보여주고 등 떠밀면 훨씬 피차 위로받고 좋았을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주 아픈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가야 할 세상이 고향 땅에서 내가 배척받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내치고 소외시키고 배척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죠. 그 맹자가 어머니가 그립고 집이 그리워서 야밤도제 해가지고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배틀을 돌리던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보는 앞에 배틀을 끊어버리죠. 배틀은 뭐 하는 겁니까? 옷감을 짜는 거죠. 배틀을 끊어버려요. 그걸 이제 가리켜서 사자성어가 발생을 하죠. 단기 지교. 단은 끊을 단, 기는 이 배틀기. 배틀을 끊어버려요. 맹자가 보는 앞에서. 이 끊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아들에게. 내가 옷감을 짜다가 배틀을 끊어버리면, 중단하면 옷감은 못 짜지고 중단이 되는 것이다. 네가 지금 배워달 나이에 어머니 정이 그리워서 이렇게 달려오면 어머니 속마음을 얼마나 끌어안아 주고 싶겠어요. 얼마나 도닥거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꾹꾹 눌러 참아가며 손질하던 배틀을 끊어버리죠. 단기 직역. 여러분,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이 만만치 않다. 그러면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제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그 광경을 봤을까요? 일단 민망했겠죠.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친구가 담임하는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해외 교회였습니다.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친구가 부임한 초창기에 그 교회는 이제 막 경찰이 동원이 되고 장난이 아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부임을 해가지고 막 수습을 해나가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 팔짱 끼고 발 딱 걸쳐놓고는 눈 딱 감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세 명이. 제가 집회를 하는데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앞에 모셔놓고 집회를 해야 되니 또 한 사람은 뭐 틀린 거 없나 다 받아 적어요 또. 설교할 때 쓰지 마세요. 오해받아요. 그냥 들으세요. 아, 그래 뭐. 근데 이상하게 이제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잖아요. 보통 여느 교회 같으면 나가는데 담임 목사가 당연히 제일 앞에 서고 제가 뒤에 서야죠. 근데 자꾸 저를 맨 앞에 서래요. 맨 앞에. 그래서 이게 강사니까 대접하느라 그러나 보다 하고는 이제 아이 막 신랑이 하다가 알아서 내 앞에 쓸게. 그리고 이 친구가 뒤에 서 있었어요. 이제 교인들이 끝나고 이제 나옵니다. 이제 저하고 악수하고 다음 악수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 이렇게 악수를 하고 지나가는데 남자 셋이 지나가는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고개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손을 딱 내밀었는데 탁 치고 나가요. 탁 치고 나가요. 아유, 근데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그걸 봤어요. 제가. 얼마나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속이 상하든지 얼마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향 땅에서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고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승님은 뭐 딴 데서는 장난 아니었는데 고향 땅에 오니까 이중생활했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파송될 세상은 이와 같이 너희들을 홀대할 것이다. 고향 땅에서도 나를 이랬다면 아무것도 너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더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 감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제자들을 파송시키지 않습니까? 마치 늑대 속에 양떼들을 보내는 심정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 속에 보내는 것은 이리떼 속에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뭘 얻어내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 제가 맞닥뜨려야 될 세상, 모순되고 불확실하고 모든 게 헝클어진 이 괴리가 가득한 세상 안에서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잘 감당해내고 잘 씨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맞닥뜨릴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숨쉬는 숨이 멎는 순간까지 그런 일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파도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모양의 파도가 또 지나가요. 천 개의 파도가 치면 천 개의 파도가 다 다르듯이 삶이라는 게 그래요. 청년들이라고 삶이 단순한가요? 아니요. 더 힘들고 고달파요. 어른들 삶은 만만치 않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죽겠다 그래요. 우리 같으면 이제, 아, 저 자식들이 뭘 저렇게 죽을 일이 많을까? 걔들도 힘들어요. 걔들도. 애기들은 애기들대로 힘들고.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면 세상을 향할 우리에게 닥쳐올 그 어마어마한 폭풍우 시련 이것들을 능히 이기실 주님을 바라보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다른 제목 나중에 하시고 자신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와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밤에 영적으로 지난 뜨거웠던 여름 흔들어졌던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제자리로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크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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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